VOA 세계 뉴스입니다. 러시아 흑해 함대에서 기함 역할을 하는 순양함이 심각한 손상을 입었다고 러시아 국방부가 어제 밝혔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이날 성명에서 모스크바우에서 발생한 화재로 탄약이 폭발했다면서도 화재 원인은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이어 승조원들은 모두 대피했고 화재 원인은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측은 자국군이 이 선박을 격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막심 마르첸코 우크라이나 오데사 주지사는 텔레그램에서 우크라이나 넵튠 지대함 미사일 두 발이 모스크바우를 타격했다고 말했습니다. 마르첸코 주지사는 흑해를 지키는 넵튠 미사일이 매우 심각한 피해를 줬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동부 돈버스 지역에 대한 공격을 강화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공세가 계속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마리우폴에서 10만 명이 넘는 주민들이 대피를 기다리고 있다고 마리우폴 시장이 밝혔습니다. 바딘 보이첸코 마리우폴 시장은 어제 화상 기자회견에서 약 15만 명이 마리우폴을 떠날 수 있었지만 10만여 명은 아직 대피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보이첸코 시장은 마리우폴 북역의 주민 6만 명도 짐을 꾸리고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가 전쟁 범죄 증거를 숨기기 위해 점령한 도시 일부를 폐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13개의 이동식 화장시설이 마리우폴에 마련된 것이 확인됐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 국방부는 마리우폴에서 우크라이나 군인 천여 명이 항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이와 관련한 정보는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더 많은 군사 장비와 보급품을 신속히 지원할 것이라고 미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국방부의 이 같은 발표는 어제 조 바이든 대통령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 8억 달러 상당의 추가 군사 지원을 약속한 데 따른 것입니다. 존 커비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우크라이나 군을 지원하기 위한 작업이 즉시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구체적으로 제블린 대전차 미사일 500기, 스비치 블레이드 자폭 공격 드론 300기, 장갑차 300대, 헬리콥터 11대, 국사포 18대와 포탄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군의 생화학 무기와 핵무기 사용에 대비한 보호장구인 전투용 헬멧, 방탄폭 등도 지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커비 대변인은 우크라이나가 필요한 것을 파악하고 가능한 빨리 지원하기 위해 우크라이나 측과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가 미국 연방하원의원 398명에 대해 러시아 입국 금지 등 제재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러시아 외무부는 어제 이번 조치는 미국이 러시아 의회 하원인 국가두마의원 328명을 제재한 데 따른 대응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러시아 외무부는 제재 대상자들의 러시아 방문이 금지된다는 것 외에 더 이상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지난달 24일 러시아 국가두마 의원 410명 가운데 328명의 제재를 가하면서 이들의 미국 내 재산을 동결하고 미국인과의 거래를 금지했습니다. 러시아 관영 인테르팍스 통신은 러시아 외무부를 인용해 조만간 러시아가 추가 조치를 발표할 것이라며 제재 대상자를 늘리는 등의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러시아 외무부는 어제 캐나다 상원의원 87명에 대해서도 제재 조치를 취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5개 상임이사국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그 이유를 의무적으로 설명하도록 하는 결의안 초안이 유엔 총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결의안 초안을 작성한 유엔 주재 레이튼 슈타인 대표부는 40여 개 나라가 결의안에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할 준비가 돼 있다며 이르면 다음 주에 제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초안은 상임이사국이 거부권을 행사한 후 10일 이내 유엔 총회에서 그 이유를 설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린다 토마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성명을 통해 미국도 결의안에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토마스 그린필드 대사는 결의안이 모든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의무와 투명성, 책임을 위한 중요한 조치라고 말했습니다. 일본 정부도 결의안 제안에 동참하기로 했다고 NHK 방송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북유럽 국가인 핀란드가 앞으로 몇 주 안에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동맹 가입 신청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산나 마린 핀란드 총리는 어제 스웨덴 총리와 함께 스톡홀름에서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러시아의 모든 종류의 행동에 대비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박동정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146년 역사에 정규 시즌 그라운드에선 첫 여성 코치가 나왔습니다. 미국 현지 시각으로 12일 화요일 밤 샌프란시스코 오라클 파크에서 열린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와의 경기에서 3회 1루 코치로 등장한 얼리사 네킨이 그 주인공인데요. 길게 따내린 금발머리에 오렌지색 헬멧을 쓴 네킨 코치의 등장에 관중석에서는 뜨거운 박수가 쏟아졌고 1루수는 악수를 건네며 반겼고 메이저리그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역사적인 장벽을 깨고 새로운 장을 열었다며 네킨 코치의 역사적 발걸음을 소개했습니다. 자, 메이저리그의 여성 코치로 빅리그 그라운드에선 얼리샤 네킨. 올해 31살입니다. 세크라멘토 주립대학 소프트볼 선수로 시작해서 샌프란시스코 대학 야구부 행정 경험을 거쳤고요. 2014년에 샌프란시스코 구단에는 인턴으로 합류를 했습니다. 선수들의 건강을 관리하는 업무를 해오다가 2년 전인 2020년에 코치로 임명이 됐는데요. 그때 이미 메이저리그의 첫 여성 코치라는 이름을 올렸습니다만 이 정규 시즌 경기가 열리는 그라운드에 등장한 것은 또 다른 차원입니다. 더그아웃으로 돌아온 네킨 코치의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모두가 하는 일이 매일 하는 일에서 영감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남들에게 보여지는 일을 하기 때문에 조금 더 무게가 있고 역사적 의미도 있습니다만 저는 제 일을 할 뿐입니다. 라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자, 이날 네킨 코치의 자이언츠 팀은 상대 파드리스의 13-2의 대승을 거뒀고요. 세상의 주목을 받았던 그의 오렌지색 헬멧은 전미 야구 명예 전당으로 보내졌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이고요.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 세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나우에 이어서 새롭게 준비한 주간 프로그램 탈북민의 세상 보기. 서울 양천구에 있는 탈북 청소년과 탈북 가정의 자녀들이 다니는 한민족 대안학교를 찾아가 봤습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날씨 정보입니다. 4월 15일 금요일 북한은 가끔 구름 많이 끼고 모든 지역에 오전에서 저녁 사이에 비나 눈 내립니다. 장진과 양강도 쪽은 눈 예보 있습니다. 내리는 비의 양은 5에서 10mm, 평안도와 함경도 쪽에 비양이 조금 많겠고요. 눈은 1cm 미만으로 예상합니다. 지역별 기온입니다. 금요일 아침 최저기온은 삼지연 영하 4도입니다. 해산 0도에서 시작하고요. 중강 1도, 청진과 함흥은 2도입니다. 원산 장전 5도, 신의주 평양 개성 아침 최저 6도, 해주는 7도에서 아침을 시작하고요. 낮 최고는 삼지연이 영상 5도까지 오릅니다. 해산 청진 11도, 장전과 원산이 13도로 서쪽보다 기온이 좀 낮습니다. 중강이 16도, 신의주 평양이 18도, 개성 19도로 낮 가장 높은 기온입니다. 동해상 구름 많이 끼었다가 맑아지고요. 서해는 맑겠습니다. 물결은 동해 앞바다가 1에서 2m, 오전에 물결이 높겠고 먼바다는 2.5m까지 일겠습니다. 서해 앞바다는 0.5에서 1m, 먼바다는 1.5m까지 오후에 물결이 높아집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순서입니다. 지금 시각 세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박영석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소식들입니까?
네, 러시아 흑해 함대의 기함이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러시아가 밝혔습니다. 러시아는 화재로 인한 폭발, 우크라이나는 미사일로 타격한 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스리랑카가 전통적인 새해를 맞은 가운데 경제난에 항의하는 반정부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우주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도전이 거세다고 미국 국방정보국이 지적한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러시아 흑해 함대 기함이 크게 파손됐다고요?
네, 러시아 해군 미사일 순양함에서 큰 화재가 발생해서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러시아 국방부가 13일 밝혔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모스크바 함의 이 탄약고에서 폭발이 일어났고 승조원들은 모두 구조됐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화재의 원인을 놓고 우크라이나 쪽에서는 다른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러시아 국방부 발표보다 몇 시간 앞서서 이 흑해 연안의 오데사 주지사가 이 텔레그램에 모스크바함 폭발 소식을 알렸는데요. 막심 마르첸코 오데사 주지사는 텔레그램에 흑해를 지키는 우크라이나 군의 넵튠 미사일 두 발이 이 모스크바함을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예, 모스크바함은 러시아 해군의 대표 전력 가운데 하나죠?
네, 그렇습니다. 길이 187m, 배수량이 약 12,500톤에 달하는 순양함인데요. 550에서 700km 사거리의 이 벌칸 대함미사일을 준 무기로 하고 있고요. 이 밖에 대공미사일, 어뢰, 포, 근접미사일 방어체계를 갖추고 있는 러시아 흑해 함대의 대표적인 함정입니다.
예, 이 모스크바 함이 전쟁 초기에도 한번 크게 뉴스가 됐었죠?
맞습니다. 지난 2월 24일 개전 당일에 이 모스크바 함이 우크라이나 본토 남단 드미니 섬 공격에 가담했는데요. 당시 러시아 군과 이 결사 항전의 자세로 섬을 지키던 우크라이나 국경 수비대가 주고받은 육성 교신 내용이 알려져서 큰 화제가 됐었습니다. 주요 언론들은 승조원 500명 이상을 태울 수 있는 거대한 전함과 13명 병사 간의 이 대치를 거인과 소년의 싸움에 비교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 화재의 원인을 놓고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긴 합니다만 일단 모스크바함이 심각하게 훼손됐다는 거 이건 사실이네요.
네, 러시아 국방부가 인정한 거고요. 다만 러시아 국방부는 이 화재의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또 이 승조원 구조와 관련해서 모두 구조됐다고만 밝히고 이 부상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미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또다시 대규모 군사 지원을 제공한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3일 우크라이나에 8억 달러 규모의 군사 원조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이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약 1시간에 걸쳐서 통화했는데요. 통화 후에 성명을 내고 이 같은 대규모 추가 군사 지원을 전격 발표했습니다.
네. 자, 바이든 대통령이 성명에서 어떤 얘기했습니까?
네, 바이든 대통령은 새로운 군사 원조는 기존에 제공했던 시스템과 함께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에서 시작될 걸로 예상되는 러시아의 공격에 맞춰서 새로운 유형의 장비가 포함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미국인들은 자유를 위해서 싸우고 있는 용감한 우크라이나 국민 곁에 계속해서 있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무기 체계가 제공됩니까?
네, 존 커비 국방부 대변인이 이날 기자들에게 관련 설명을 했는데요. 커비 대변인에 따르면 추가 군사 지원에는 155mm 곡사포 18기, 포탄이 4만 발, 소련제 MI-17 헬기 11대, 공격용 드론인 스위치 블레이드 300대, 그리고 제블린 대전차 미사일 500기와 의료 장비, 방탄 헬멧, 생화학 보호 장비 등이 포함됩니다.
예. 지금까지 미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규모는 얼마나 됩니까?
네, 이번 지원까지 합쳐서 바이든 행정부의 안보 관련 지원은 30억 달러가 넘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서방의 무기 공급은 러시아 침공에 맞서 싸우는데 매우 중요하다면서 푸틴의 초기 전쟁을 실패로 이끄는 데 확실히 도움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쉴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자,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연일 외교적 노력을 펼치고 있다고 하죠?
네, 젤렌스키 대통령은 13일에는 발트 3국과 폴란드 지도자들과 크유에서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안지 두다 폴란드 대통령, 기타니스 나우세다 리투아니아 대통령, 알라카리스 에스토니아 대통령, 그리고 에기스 레비츠 라트비아 대통령은 이날 기차를 타고 우크라이나를 방문했는데요. 5개국 지도자들은 회담 후에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러시아를 강력히 규탄하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국제사회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네, 폴란드,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모두 러시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나라들이네요.
네, 맞습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회원국이면서 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안보 불안이 커지고 있는 나라들인데요. 우크라이나에 대한 강력한 연대와 지지를 나타나기 위해서 합동으로 우크라이나에 찾은 겁니다. 이들 지도자는 또 러시아군의 민간인 학살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쿠이우 인근의 도시인 보로단카도 방문했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이번에는 스리랑카로 가보겠습니다. 스리랑카에서 지금 반정부 시위가 연일 계속되고 있다고요?
네, 최악의 경제난을 겪고 있는 스리랑카에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스리랑카의 전통적인 새해 첫날인 14일에도 수도 콜롬보, 고타바야 라자팍스 대통령 집무실 근처 등 곳곳에서는 시위가 계속됐습니다.
예. 스리랑카는 4월의 새해를 맞습니까?
네, 한국의 음력설이 있는 것처럼 스리랑카도 이 전통에 따라서 이 4월 중순에 한 해가 시작됩니다. 올해는 14일이 새해인데요. 이날을 맞아서 이 대통령 집무실 근처에 6일째 진을 치고 시위를 벌이고 있는 시위대는 새해의 전통 음식인 우유로 지은 밥, 또 기름떡 같은 걸 나눠 먹으면서 다른 날과는 조금 다른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예. 자, 지금 스리랑카의 경제 상황이 어느 정도로 심각한 겁니까?
네, 정부가 돈이 없어서 석탄과 석유를 사지 못해서 화력 발전소가 제대로 가동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시간제 단전 조치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주민들은 돈이 있어도 연료를 구할 수 없는 실정이고요. 병원은 물론이고 신호등까지 제대로 가동되지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여기에다가 지난달의 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 이상 뛰었고요. 식료품 가격도 30% 이상 폭등해서 주민들이 분노하고 있는데요. 반면에 스리랑카 화폐인 루피화의 가치는 급락했습니다.
네, 지금 국가 부도 위기까지 맞고 있다고요?
네, 스리랑카는 올해 갚아야 할 대외 부채 규모가 70억 달러에 달하는 걸로 알려졌는데요. 하지만 지난달 말 기준으로 외환 보유고는 19억 3천만 달러에 그쳤습니다. 스리랑카 중앙은행은 지난 12일에 국제통화기금 IMF와 구제금융지원을 협상할 때까지는 일시적 디폴트, 그러니까 채무불이행을 선언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스리랑카 재무부에 따르면 18일부터 IMF와 본격적인 금융협상이 시작됩니다.
네. 스리랑카가 왜 이렇게까지 심각한 경제 위기를 겪게 된 겁니까?
네, 스리랑카는 전통적으로 이 관광 산업에 의존해 온 나라입니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 확산으로 여행 산업이 타격을 받으면서 스리랑카도 달러를 벌어들이지 못하게 됐습니다. 게다가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터져서 상황이 더 나빠지고 있는데요. 여기에다가 정부의 급격한 감세 정책, 또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 참여에 따른 부채 증가 등이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시위대는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는 거네요.
네, 시위대는 라자파스 대통령의 실정과 함께 가족들이 정부의 요직을 맡고 있는데 분노하고 있습니다. 라자파스 대통령의 형제들은 총리, 재무장관, 관광장관 등을 맡고 있는 걸로 알려졌는데요. 시위대는 가족들이 스리랑카의 경제를 망쳤다면서 연일 대통령 퇴진을 촉구했습니다.
네, 시위대의 요구에 이 라자팍스 대통령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네, 라자팍스 대통령은 퇴진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고요. 자신과 형인 총리를 제외한 각료 전원은 이달 초에 사표를 제출하고 중립적인 새로운 내각 구성을 제안했는데요. 하지만 스리랑카 야권과 시위대는 이를 일축하고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앞서 라자팍스 정부는 계속되는 시위에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기도 했는데요. 더 큰 반발의 직면에서 이를 다시 해제한 바 있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우주공간에서의 중국과 러시아의 도전이 거세다는 미국 측의 분석이 나왔습니까?
네, 미국 국방부 국가정보국 DIA가 최근에 2022 우주 안보 도전 과제 보고서를 냈는데요. 보고서는 경쟁자인 중국과 러시아가 우주 공간에서 활동을 크게 늘리고 있는데 이는 미국과 동맹국들의 이익에 큰 도전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해당 보고서는 2019년에 처음 나온 바 있습니다.
네, 보고서에 담긴 구체적인 내용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네, 가장 눈에 띄는 내용은 중국과 러시아가 우주 공간에서 미국과 동맹국들의 영향력을 훼손하기 위한 조처를 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를 위해서 중국과 러시아가 지난 2019년 이후 지금까지 궤도에 있는 인공위성 자산을 70% 늘렸다고 설명했는데요. 참고로 두 나라는 2015년과 2018년 사이에는 위성 자산을 200%나 증가시킨 바 있습니다.
예. 인공위성은 주로 어느 목적으로 사용을 하는 겁니까?
네, 통신이나 관측, 감지, 항행, 또 과학과 기술 등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합니다. 인공위성은 이 민간용뿐만 아니라 군사적인 목적으로 널리 이용됩니다.
네. 자, 보고서가 중국과 러시아의 위협을 지적했는데요. 나라별로 그 위협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도 궁금합니다.
네, 먼저 중국의 약진이 눈에 띕니다. 보고서는 중국이 자체 정보, 감시, 정찰 위성을 계속 확장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의 정보, 감시, 정찰, ISR 시스템 수는 250개 이상이고요. 이는 미국에 이어서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건데요. 중국은 2018년 이후 궤도 내 시스템을 거의 두 배로 증가시켰다고 이 보고서는 설명했습니다.
예, 중국이 상당히 많은 그 정보감시 정찰 IRS 위성을 갖고 있네요.
맞습니다. 보고서는 중국 인민해방군이 세계 ISR 시스템의 절반가량을 보유하고 가동하고 있다면서 이들 대부분이 미국과 전 세계 특히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동맹군의 감시, 추적, 겨냥하는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보고서는 중국이 미국의 우주자산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확충하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위성 기능을 방해하는 전자전 능력부터 레이저 무기, 위성 파괴 미사일 기술을 개발하는 것까지 위협이 커지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네, 러시아 쪽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보고서는 러시아가 전략적으로 미국의 우주 기반 서비스를 무력화하거나 부정할 수 있는 우주 대응 시스템을 추구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미국 위성을 겨냥해서 러시아가 개발 중인 레이저 무기에 주목했는데요. 러시아는 2020년대 중반에는 위성 감지기를 무력화할 수 있는 레이저 무기를 배치할 수 있는 걸로 이 보고서는 전망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2030년까지 이보다 고출력인 시스템을 배치할 수도 있다면서 이 경우 위협은 전기, 광학, 정보, 감시, 정찰 시스템뿐만 아니라 모든 위성의 구조물로 확장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예. 자, 중국과 러시아 말고도 이렇게 우주 공간에서 미국을 위협하는 나라들이 또 있습니까?
네, 보고서는 이란과 북한을 적시했는데요. 특히 북한의 탄도미사일이나 은하 3호 같은 위성 발사체가 이론상으로는 무력 충돌 상황에서 다른 위성을 공격하는 데 사용될 수도 있다고 이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됐습니다. 박영서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번에는 생생한 미국 뉴스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순서입니다. 김현숙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어떤 소식들입니까?
네, 그레그 에버 텍사스 주지사가 미 남부 국경을 넘은 불법 이주자들을 전세버스에 태워 워싱턴 DC로 이송하기 시작했습니다. 뉴욕 지하철 총격 사건의 용의자가 체포돼 테러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지난해 미국의 사망자 수가 역대 가장 많았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오늘 첫 소식입니다. 미국 남부 국경을 넘은 이주자들이 워싱턴 DC로 이송돼 왔네요.
그렇습니다. 니카라과,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쿠바 등 중남미 출신 이주자들을 실은 버스가 13일 워싱턴 DC에 도착했습니다. 이들은 미 남부 국경을 불법으로 넘어 텍사스주에서 연방 입국 수속을 마친 이주자들인데요. 앞서 그레그 에버 텍사스 주지사는 국경 지역에서 체포된 불법 이주자들을 수도로 보내겠다고 예고를 했는데 워싱턴에 버스가 도착하기 시작한 겁니다.
예. 자, 텍사스의 에버 주지사가 왜 이 이주자들을 워싱턴 DC까지 보낸 겁니까?
네, 조 바이든 행정부가 타이틀 42를 철회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주지사 대응의 일환이라고 에버트 주지사실은 밝혔습니다. 이 타이틀 42는 공중보건에 관한 연방 규정인데요.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2020년 3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는다는 목적으로 타이틀 42를 발동해 남부 멕시코 국경지대를 불법으로 넘는 이주자들을 국경에서 즉각 추방할 수 있도록 허용했었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오는 5월 23일부로 타이틀 42를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러니까 연방정부의 이민 방침에 대한 항의로 이 이주자들을 이송한 거네요.
맞습니다. 에버 주지사는 기자회견에서 버스로 이주자들을 워싱턴 DC로 보냄으로써 바이든 행정부는 우리의 국경을 넘도록 허용된 사람들의 필요를 더 신속하게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행정부의 국경 보안 실패에 따른 짐을 텍사스주가 질 수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자, 국경을 넘은 이주자들이 어떤 경로로 이 미국 수도까지 온 겁니까?
예, 약 35명의 불법 이주자를 태운 버스가 텍사스주 국경 도시인 넬리오를 출발했고요. 13일 워싱턴 DC 연방의회 의사당에서 몇 블록 떨어진 곳에 첫 번째 버스가 도착한 데 이어 14일에도 버스 이송이 이어졌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 버스에 탔던 이민자들이 다들 워싱턴 DC로 오기를 원했던 겁니까?
예버 주지사는 이주자들이 다들 가고 싶어 했고 또 이들은 국경에서 세관 국경보호국 CBP의 입국 절차를 거친 사람들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주 예버 주지사가 불법 이주자 이송 계획을 처음 발표했을 당시에 원하지 않는 사람을 강제로 워싱턴에 이송할 경우 연방법에 위배될 수 있다는 비판이 있었는데요. 예버 주지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는 점을 밝힌 겁니다.
네. 자, 그렇다면 워싱턴 DC에 도착한 이주자들 어떻게 됐습니까?
예, 버스에서 내려서 자유롭게 흩어졌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주자들 가운데 워싱턴에 있는 가족과 합류한 경우도 있고요. 다른 도시로 이동할 계획인 사람들도 있는데요. 하지만 최종 목적지가 어디든 이들은 이민 수속을 계속 진행하기 위해서 이민 세관 집행국 ICE에 이동 상황을 보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네, 이 텍사스 주지사는 계속해서 이렇게 이주자들을 워싱턴으로 보낼 예정인가요?
예, 에버 주지사는 전세 버스 외에 전세 비행기까지 동원해 더 많은 불법 이민자를 수도로 이송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자, 남부 국경의 이주자들을 이렇게 이동시킨 데 대한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에버 주지사의 이번 조처는 선전 홍보 활동이라고 일축했습니다. 공화당 소속으로 보수 성향이 강한 에버 주지사는 이민 정책을 비롯한 각종 연방 정부 정책에 반대하며 정부와 대립감을 보여왔는데요. 자, 인권 단체인 미국 시민 자유연맹 ACLU의 텍사스 지부 측도 에버 주지사의 이번 조처는 정치적인 동기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공화당 쪽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는데요. 이 텍사스 주의회의 맷 셰퍼 공화당 의원은 이번 조처는 관심을 끌기 위한 술책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네. 자, 타이틀 42 폐지를 앞두고 텍사스가 이렇게 강경한 대응을 보이고 있는데 자, 타이틀 42로 그동안 얼마나 많은 이주자들이 추방됐습니까?
네, CBP 자료에 따르면 타이틀 42가 시행이 들어간 지난 2020년 3월 이후 브라질과 아이티, 멕시코 등 중남미 출신 이주자 약 200만 명이 강제 추방된 것으로 추산되는데요. 대부분이 타이틀 42에 적용을 받았습니다.
네, 타이틀 42로 즉각 추방될 수 있는데도 이 남부 국경을 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다고 하죠.
맞습니다. 팬데믹이 시작되긴 한 해 전인 2019년 2월 남부국경을 넘다 CBP에 체포된 사람은 7만 6,500여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타이틀 42가 시행에 들어가기 직전인 2020년 2월엔 그 수가 약 3만 7천 명으로 줄었는데요. 하지만 코로나 팬데믹이 기승을 부리던 2021년엔 그 수가 10만 명을 넘겼고요. 올해 2월에는 그 수가 약 16만 5천 명에 달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가운데 약 9만 1,500여 명이 추방됐고요. 나머지 사람은 뭐 망명 신청이나 인도적 입구 절차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타이틀 42가 해제가 되면요. 불법 입국자가 더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따라서 에버 주지사는 지난주 이주자들을 워싱턴 DC로 이송하는 조처 외에 또 다른 국경 정책을 발표했는데요. 멕시코와 남부 국경을 통과하는 차량의 검역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에버 주지사는 미입국자나 마약 밀매를 색출하기 위해 차량 검문 검색 강화는 꼭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이 검역 조치로 인해서 지금 남부 국경이 혼잡한 상황이라고요?
네, 미국과 멕시코를 잇는 중요한 교역로인 파이레이노사 국제다리가 트럭들로 가로막혀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주 보안당국이 텍사스로 들어오는 모든 트럭을 세워 검색하자 이에 항의하기 위해 멕시코 트럭 운전사들이 다리를 막고 있는 건데요. 자, 이 다리를 통해 중남미산 농산물과 자동차 부품 등 다양한 물품 교역이 이루어지는데 교역이 마비되면서 물품 비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상황에 연방정부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예, 백악관은 텍사스주의 검역 강화는 불필요한 조처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물류 공급이 지체되고 생산이 지연되면서 텍사스주는 물론이고 미 전역의 물가 상승을 피할 수 없을 것이란 지적인데요. 반면 공화당 소속의 존 카트코 하원 의원은 폭스뉴스에 애버주 지사의 조처는 바이든 행정부의 국경 관리에 대한 깊고 지속적인 불만을 반영한다고 평가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최근 뉴욕 지하철에서 총격을 가한 그런 사건이 총격 사건이 있었는데 그 용의자가 체포됐군요.
그렇습니다. 총격 사건 하루 만인 13일 용의자 프랭크 제임스 씨가 뉴욕 맨해튼 이스트 빌리지에서 체포됐습니다. 수사 당국의 합동 기자회견에서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은 화상으로 용의자 체포 소식을 시민들에게 전했는데요. 또 뉴욕 동부지방검찰은 제임스 씨에 대해 대중교통시설에 대한 공격을 금지하는 연방법을 적용해 테러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뉴욕 지하철의 총격 사건이 어떻게 된 일인지 좀 봐주실까요?
네, 사건은 12일 아침 출근 시간인 오전 8시 30분쯤에 벌어졌습니다. 용의자 제임스 씨가 뉴욕 지하철 N 노선 열차에 올라 열차가 브루클린 36번가 역에 다다를 무렵 연막탄을 떠뜨린 뒤에 9mm 권총을 꺼내 들고 33발을 발사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충격으로 인해서 지하철에 타고 있던 승객들을 놀라 대피했는데요. 당시 상황을 촬영한 동영상을 보면 열차 안에서 빠져놓은 용기가 승강장을 가득 채우고 있고요. 부상자들이 피를 흘리며 누워있는 등 혼란스러운 상황이 빚어졌습니다.
예, 사상자도 있습니까?
다행히 목숨을 잃은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최소한 23명이 다쳤는데요. 직접 총을 맞은 사람은 10명으로 5명은 중태지만 생명이 위독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자, 이 용의자는 어떻게 붙잡힌 겁니까?
네, 용의자는 사건 직후 혼란한 틈을 타 열차에서 내려 현장을 빠져나갔는데요. 경찰은 용의자가 현장에서 터뜨린 글록 9mm 탄창과 손도끼, 휘발유로 추정되는 액체 등을 수거했고요. 또 렌터카, 유홀 열쇠를 통해서 신분을 확인한 뒤 바로 공개 수배령을 내렸습니다. 자, 경찰은 시민들의 제보를 통해서 사건 현장에서 8km 떨어진 곳에서 제임스 씨를 체포했다고 밝혔는데요. 체포 과정에서 별다른 저항은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용의자는 누굽니까?
62세 남성인 제임스 씨는 뉴욕시에서 여러 차례 체포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뉴욕 경찰은 용의자가 1992년부터 1998년까지 뉴욕에서 강도와 성범죄, 절도 등으로 9번 체포됐다고 밝혔는데요. 또 인근 뉴저지주에서도 3번의 범죄 전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왜 이런 범행을 저질렀는지 동기는 밝혀졌습니까?
수사당국은 아직 정확한 범행 동기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제임스 씨는 소셜미디어에 올린 영상에서 인종차별이나 흑인 지역사회에서의 폭력, 애덤스 뉴욕시장의 정책 등에 대해서 강한 불만을 토로해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지난 한 해 미국의 사망자 수가 가장 많았다는 소식이죠?
그렇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의 잠정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사망한 미국인의 수는 약 346만 명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8만 명이나 늘어난 수치입니다.
예. 왜 이렇게 사망자가 많았을까요?
예, CDC에서 사망자 통계를 담당하고 있는 로버트 앤더슨 박사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가장 큰 요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13일 현재 미국에서 코로나로 인한 전체 사망자 수는 거의 100만 명에 달하고 있는데요. 지난 2020년 코로나로 사망한 사람은 35만 명이 넘었고 지난해에는 이보다 더 많은 약 41만 5천 명이 코로나로 목숨을 잃었었습니다.
네. 자, 전문가들의 예상으로는 2021년은 2020년보다 한 해 전보다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가 줄어들 것이다. 이런 것 아니었습니까?
맞습니다. 2021년부터 코로나 백신 접종이 본격적으로 이뤄지면서 전해인 2020년보다는 상황이 나아질 거란 전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런 전망은 빗나갔습니다. 전문가들은 예상외로 많은 사람이 백신 접종을 거부했을 뿐 아니라 마스크 착용 등 방역조치를 따르지 않은 것을 그 이유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데이터를 보면 지역별 백신 접종 완료율하고 코로나로 인한 사망률에서 어느 정도 상관관계가 보입니까?
네, 어느 정도 확인이 됩니다. 데이터 제공 사이트 스테티스타에 따르면 11일 현재 미국에서 코로나로 인한 사망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인구 10만 명당 약 420명을 기록 중인 미시시피주인데요. CDC에 따르면 이 지역의 5세 이상 인구 백신 접종 완료율은 55%에 불과합니다. 미국 전역의 5세 이상 백신 접종 완료율인 70%보다 15%포인트나 더 낮은 겁니다. 자, 미시시피주에 이어 애리조나, 오클라호마, 엘라베마주 등이 코로나로 인한 사망률이 높은데요. 이 지역들은 모두 50에서 60%대의 비교적 낮은 백신 접종 완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코로나 말고도 사망자가 이렇게 늘어난 다른 요인이 있다면 뭘까요?
네, CDC 예비자료에 따르면 암으로 인한 사망자도 소폭 늘어났고요. 이외에 당뇨, 만성 간질환, 뇌졸중으로 인한 사망자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자, 약물 과다 복용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어떻게 됐습니까?
역시 한 해 전보다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CDC가 아직 공식적으로 지난해 약물 과다 복용으로 인한 사망자 통계는 공개하지 않았는데요. 자, 10월까지의 잠정 자료에 따르면 최소 10만 명 이상의 사람이 약물 과다 복용으로 사망한 걸로 추정됩니다. 이는 앞선 해보다 1만 명가량 늘어난 겁니다.
네, 특히 약물 과다 복용으로 인한 사망 중에서 청소년 사망자 수 증가가 주목되는 부분이네요.
네, 최근 미국 의학협회 저널에 실린 연구 논문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청소년의 약물 과다 복용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매년 500명 선으로 비교적 일정했는데요. 하지만 지난 2020년부터 급격히 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정도나 됩니까?
네, 해당 논문에 따르면 지난 2020년 약물 과다 복용으로 인한 사망한 청소년 수는 950명을 넘었고요. 2021년에는 약 1,150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이번 연구를 진행한 UCLA의 조셉 프리드만 연구원은 유례 없는 일이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전문가들은 마약성 약물인 펜타닐이 드러난 위조 알약 등이 청소년 사이에서 유통되고 있다는 점이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미국인의 기대 수명도 역시 최근에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죠.
그렇습니다. 기대 수명이란 그해 태어난 아기가 앞으로 몇 년까지 살 수 있을지 기대되는 평균 연수를 일컫는데요. 지난 2020년의 기대 수명은 앞선 해에 비해 약 1년 반 줄어든 77세였습니다. 그리고 아직 CDC의 공식적인 발표가 나오긴 전이지만 전문가들은 2021년의 기대 수명은 2020년보다 5개월에서 6개월 더 줄어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현숙 기자였습니다.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어머니의 마음으로 탈북 청소년과 탈북 가정의 자녀들을 보살피는 학교가 있습니다. 2008년 7월에 문을 연 한민족 대안학교인데요. 주간 프로그램 탈북민 세상 보기의 첫 순서로 한민족 대안학교 얘기를 준비했습니다. 서울에서 동혜영 기자입니다.
3의 제곱수는 뭐야? 3의 제곱수는 3을 두 번 곱했다는 뜻이야. 그럼 3을 두 번 곱하면 얼마야?
9.
그렇지. 3 곱하기 3은 9야. 그러면 3 곱하기 3 곱하기 3을 3의 3승이라 그러거든? 3의 3승은 얼마일 것 같아? 봐봐. 3, 3은 9였지. 9에다가 또 3을 곱하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3, 9 얼마야?
3, 9?
27. 27이야.
여기는 서울시 양천구에 있는 한민족 대안학교입니다. 탈북 청소년과 탈북 가정 자녀들의 방과 후 학교로 운영되는 곳인데요. 한 가정집을 개조해서 학생들 공부방으로 쓰고 있습니다. 방 하나는 최화숙 교장의 사무실로 쓰이고 있었고요. 또 거실에는 컴퓨터를 여러 대 놓아서 학생들이 온라인 교육을 언제든지 받을 수 있도록 마련돼 있었고 또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탁구대까지 설치된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찾아갔을 때는 이아름 씨가 진행하는 수학 수업이 한창이었습니다.
아, 지금 우리 상민이가 소인수 분을 공부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객관식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 틀린 거 찾고 그다음에 옳은 거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수업도 지켜보고 교사의 얘기도 들어봤는데요. 마침 학교로 돌아온 최하숙 교장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민족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최하숙 교장 선생님입니다. 저는 교육 활동은 한 거는 없고요. 교회에서 전도사로 일을 하다가 그 탈북 청소년들 애들을 어디 관리할 데가 없는 애들이 있어요. 그럼 그런 애들을 이런 데서 24시간 케어하면서 봐줬죠.
최하숙 교장은 탈북민으로 20년 전인 지난 2002년 한국에 정착했는데요. 정착 초기에는 대학교에 다니면서 신학 공부에 매진했다고 해요. 대전 침례 신학대학교 신학과를 다니면서 복수 전공으로 사회복지학도 공부했고요. 그 이후로도 대학원에서 신학 공부를 하다가 돌봄이 필요한 이 탈북 청소년들을 알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두 명씩 아이들을 돌보다가 점점 규모가 커졌고요. 이렇게 한민족 대안학교를 맡게 된 것은 2012년 4월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한민족 대안학교에서는 어떤 수업이 이루어질까요?
월요일부터 학교 갔다가 바로 가방 메고 여기 와요. 그럼 여기 지역아동센터나 학원이나 갔죠. 국어 수학하고 영어하고 뭐 사회과학, 국영수 사과를 다 해요. 여기서 자기 주도 학습이라고 인터넷으로 저희가 컨텐츠 비용을 내면서 애들이 듣다가 모를 거 있으면 선생님한테 물어도 보고 그렇게 하면서 관리를 하는데 잘 따라가요. 빨라요. 저게 선생님 하나하나 붙들어 가르치자면 엄청 시간과 뭐 이런 것들 많이 걸어야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로 붙들어서 배워줄 애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있어도 너무 바빠서 이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이 학교는 쉼터 같은 곳이기도 하고요. 자신에게 부족한 공부도 배울 수 있는 곳입니다.
24시간 케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일반 학교는 다니는데 방과 후에 학원에 못 가고 그냥 여기서 학원 대신에 공부를 다 시켜주죠. 여기는 방과 후 공부방, 여기는 공부방이고 애들이 사는 공간은 세 군데 또 따로 있어요. 제가 다 관리하죠. 애들을 이렇게 조금 갈라서 관리하는 거니까 그냥 통합 관리는 제가 하는 거죠. 거기에 선생님이 3명씩, 한 집당 3명씩 다 있고.
최하숙 교장은 현재 공동생활 가정이라고 불리는 그룹홈도 3곳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룹홈은 한 집에 7명까지 이 탈북 청소년들을 보호해주는 집 같은 곳인데요. 최하숙 교장은 방과 후 학교인 이 한민족 대안학교와 그룹홈 3곳까지 모두 4곳을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학생을 돌보고 있고 또 벌써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그 가운데 뿌듯한 순간이 있었는지도 물어봤는데요. 최하숙 교장입니다.
아빠가 탈북해서 러시아 여자 만나서 난 애. 여기 11살에 왔는데 작년 3월 달에 16살에 왔어요. 근데 그 4년 동안을 계속 방치한 거예요. 동해에서 왔는데 작년 3월에 와가지고 여기서 초등학교 1학년 국어부터 시작해서 6학년 국어를 작년 1년에 다 뗐고 수학까지. 그렇게 해서 애가 지금 제 학년을 거의 따라가고 있거든요. 올해 중학교 1학년 올라갔어요. 그럴 때 보람이 있었고 그리고 선생님들이 막 칭찬이 많죠. 얘가 어떻게 이렇게 1학년부터 6학년 국어를 이렇게 뗄 수 있냐. 한 해도 안 되는 사이에 작년 3월에 와가지고 작년 12월까지 다 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잘 따라간다고 선생님들이 막 진짜 놀라죠. 기적이라고. 예.
현재 한민족 학교에는 7세 아동부터 중학교 3학년 학생까지 모두 20명의 아이가 함께하고 있고요. 대부분 탈북 가정의 자녀들입니다. 한민족 학교는 24살까지 다닐 수 있지만 대부분은 성인이 되면 이곳을 떠난다고 해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여러 교사의 도움이 필요할 텐데요. 사실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으로 교사를 구하는 일조차 어려워졌다고 합니다.
인력이 부족하죠. 지금도 더 많은 애들 혼자서 저 선생님 하잖아요. 또 코로나 시기라 자원봉사도 마음대로 오지 못하고 그리고 그와 같이 또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인력이 두세 명 더 있으면 같이 파트별로 갈라서 공부도 시키고 하고 그러면 좋은데 그런 것들이 부족한 거죠. 예, 후원금 같은 것들이 좀 모금이 되면 그 선생님들도 두세 명 더 쓰면 좋죠.
바로 아이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바람일 텐데요. 마침 이날 자원봉사로 처음 함께하게 된 한국사 교사의 수업이 열렸습니다.
자, 우리 혹시 구석기 시대 알아요?
네.
오, 알아요? 근데 한국사의 제일 처음 시작이죠. 그래서 아직 몰라요? 괜찮아요. 우리 친구도 아직 모르겠죠. 그럼 우리 여기 한국사 지금 배우고 있는 친구들만 우리 두 친구는 이렇게 들으면 되고 여기 한국사 알고 있는 친구만 혹시 구석기 시대 생활 모습으로 딱 떠오르는 거 하나만.
주먹도끼.
주먹도끼.
사냥.
사냥.
사냥도.
그렇죠. 사냥을 해서 살았죠. 그리고 또
자, 동굴.
동굴.
이사생활.
우리 친구들이 되게 많이 하는데 자, 구석기 시대에는 농사를 지었던 시대가 아니었죠. 그래서 주식이 뭐였죠? 사냥을 해서 고기를 먹었죠. 그러니까
이날 한국사 수업을 이끈 이영미 씨는 대안학교 학생들과는 처음 만났기 때문에 우선 아이들이 한국사를 얼마나 알고 있는지 알아보고 또 서로 친해져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 지금 한국사 시간을 갖고 있긴 한데 우리 친구들이 그 한국사를 알고 있는 차이가 지금 다 있어가지고 오늘 첫 시간인데 앞으로 지금 어떻게 나가야 될지 오리엔테이션 겸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영미 씨는 학생들의 수준이 제각기 다르기 때문에 우선은 이해하기 쉽고 또 재미있게 배울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둔다고 말했습니다.
그냥 이렇게 이야기식으로 오늘 첫날이어가지고 딱히 어떤 교재로 해야 될지도 못 정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초등학생들이어서 제가 어느 정도 오늘 간단하게 보고 이제 제가 교재를 따로 우리 친구들이 좀 재밌게 할 수 있게 쉽게 접할 수 있게 솔직히 한국사가 되게 어렵잖아요. 범위도 많고 정말 깊고 다양해서 재밌게 퀴즈로 좀 이렇게 된 교재를 구입해서 좀 진행하면 우리 친구들이 좀 집중해서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 최하숙 교장은 이 학교를 통해 아이들이 어떻게 성장했으면 하는지 그 바람을 전하기도 했는데요.
우리 자녀들은 한 부모는 거의 다 100% 북한에서 고향을 두고 온 그 부모님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부모의 고향을 잊지 않고 나중에 기여할 수 있는 한국에서뿐 아니라 부모님들이 고향에 가서 기여할 수 있는 뿌듯한 그런 청년들로 자녀들로 자라기를 항상 통일의 그런 큰 일꾼들로 자라기를 저는 소망하면서 그러면서 키우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얘기도 직접 들어봤는데요. 한민족 대안학교를 다닌 지 5년째라는 한 학생은 공부를 잘하게 됐다는 점이 제일 좋지만 또 자신이 누구인지 또 어떤 사람인지 생각해 볼 수 있어 좋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학생들을 진심으로 대하고 소중하게 생각해주는 교사들과의 관계가 좋았다면서 쑥스럽지만 감사한다라는 인사를 전하고 싶다고 했는데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교사들의 얼굴이 흐뭇해졌습니다. 최하숙 교장에게 앞으로의 목표도 있는지 물어봤는데요. 선뜻 북한에 두고 왔던 아들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제가 북한에 있을 때 아들을 두고 왔는데 그 아들이 제가 탈북하는 그 공백기 기간에 한 6년여간에 부모가 없으니까 고아원에 있었더라고요. 근데 그 고아원에 애들이 한 800명이 있대요. 근데 그 애들이 매일매일 자고 일어나면 죽는데요. 애들이 옥수수 곁가루 있잖아요. 껍데기. 그 곁가루 죽도 없고 토끼풀도 없어서 못 먹고 배고파 굶어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산기슭이나 길 옆에 토끼풀 같은 게 나면 소금이라도 조금 빌어다가 그런 거 뜯으면 소금에 찍어내도 먹었는데 다른 애들은 소금도 없어서 못 먹었대요. 그러면서 엄마를 그렇게 원망을 했대요.
한국에서 다시 만난 아들과 최화숙 교장은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허심탄회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아들의 이야기를 들은 최하숙 교장은 용서를 빌며 사과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두 사람은 하나의 꿈을 가지게 됐습니다.
화해를 하면서 아들하고 약속을 했어요. 우리 둘이 열심히 살아가지고 나중에 성공해서 그 땅에 네가 고생하던 그 고아원 애들을 가서 돌봐주자. 통일이 되면 약속한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지금 연습하고 훈련하고 나중에 고아원 애들을 가서 돌봐줄 그런 마음을 품고 일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동예원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영어 면접에서 흔하게 물어보는 예상 질문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고 어떻게 대답하면 좋을지 예시 답변까지 준비해 보겠습니다. 대화를 통해 영어 인터뷰 들어보시죠. Hello, John. Welcome to the show.
Good to be here again.
Today, we will do role-playing. I will be your interviewer, and you will be an interviewee.
Am I looking for a job?
Yes. Let's pretend you are looking for a job.
Okay, but before we do role-playing, I want to give our audience a little time to think about what kind of questions they might have to answer.
That's a good idea, and you need time to think about the answers, too. It's been a long time since we had to fill out a resume.
It's been ages. However, it's pretty obvious the first question an interviewer will ask a person is...
I know. Tell me about yourself.
Yes. A similar question will be, walk me through your resume. It doesn't mean you tell the interviewer exactly the same thing you wrote. You use the resume to explain your strong points.
Right. And the length. It should be less than a minute. You should be brief and clear.
Another must question you have to prepare for is, why do you want to work for this company? Unfortunately, we can't give you that answer.
Right, but we can say that you should have researched the company you want to work for.
Right, so you can start with a sentence like, your company is doing this, and I can contribute my skills to this area.
John, tell me about your strength and weakness.
Well, my strength is good communication skills and problem-solving skills. My weakness is sometimes I'm too critical of my work.
Excellent. You're hired.
Thank you. I want free parking and free lunches. Now, I want to mention, when they ask a question like, what's your weakness? You can't say, I don't have a weakness. I know you want to present yourself perfectly, but we all know that nobody's perfect.
Very good point. Another good example for weakness will be, I'm too much of a perfectionist, or I work too hard.
Yes, this kind of weakness is still a weakness, but the company may like to hear that you are a hardworking person.
And when you mention your weakness, don't stop there. Mention that you are trying to fix your weakness.
Right. That way you can show that you acknowledge your weakness, and you already know how to fix your problem, and you are working on it. And you see progress.
Okay. Let's spend a little more time to prepare what to say about your strength. Could you give different answer for tell me your strength?
Sure. My strength is I'm a team player. I can work with anybody. I have good social skills. I have multitasking skills. I'm very good at organizing. I can work under any conditions. I can handle my work even under pressure or a deadline.
Okay, let's move to another question. How do you handle stress?
We can't avoid stress. I use stress as a motivator. After I overcome the stress, I get a more satisfying feeling. And, of course, exercise always helps.
Here's another difficult question. Why did you leave your last job?
Yes, and you have to be honest about the reason why you left the previous job. However, never talk negatively about your previous company.
You can say, I left my company for a better opportunity.
Or, I was no longer challenged. I didn't feel I could grow with the company. However, I saw a great opportunity with this company, and I think I can give all my talent and experience to this company, and we can grow together.
Thank you for your time, John. Any questions for me?
Thank you for the opportunity. What might be the next step in the interviewing process?
Everyday English, 뷰의 매일 영어. 오늘은 영어 면접에서 접할 수 있는 질문들과 모범 답안들은 어떤 게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와 뉴스투데이 3부가 이어집니다.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